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갖는 데 이어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 사이에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과의 국경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많은 구멍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길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슨 협상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리 코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폭격기의 남중국해 전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공군은 18일 H-6K 등 폭격기 여러 대가 남중국해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전략 폭격기를 착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의 선거 불참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0% 이상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두로 대통령이 21%를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이 발표된 뒤 마두로 대통령은 대통령궁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혁명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임기 중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엘리 팔콘 후보는 부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선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6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연방수사국 요원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 대해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수사국이나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침투했거나 감시했는지 또 그런 요구와 요청들이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에게서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내일 법무부에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라도 부적절한 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침투하거나 감시했다면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휴전에 나섰던 시리아 친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와 다시 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이날 다마스쿠스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날 일시 휴전이 진행됐지만 시리아군이 마지막 남은 IS들을 겨냥해 포격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날 반군들이 정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점령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전했지만 국영 언론들은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21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미국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22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이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윈윈 방식을 원하지만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낮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고 밤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21일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한국 기자들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화 개시와 함께 명단 통보를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아직 관련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명단 접수를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18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기자들의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개 언론사 8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자단은 북한의 명단 접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21일 기자단의 집결 장소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리선관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한 정부와 마주앉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북남 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인 맥스 썬더와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국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돼 25일까지 계속되는 맥스 썬더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22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맥스 썬더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압박에 따른 수위 조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맥스 썬더 훈련 이후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연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주말인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 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현 사태를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쌍둥단 차원에서 얘기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든가 또 비핵화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런 일련의 선제 조치에 대해서 한미도 상응하는 성의를 좀 보여달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라 굴복으로 인식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한미도 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고 교수는 미한 군사훈련이나 태영호 공사의 발언 등은 상호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입장 변화와 진정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 국면을 벗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압박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협상 조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단 중매자 역할을 했던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자기네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제 우회 압박 정신 전략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남 교수는 북한 역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나 최근 제기되는 탈북자 송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건들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남측을 압박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낮추도록 하는 일종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도 북한의 이번 행동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동시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미북 관계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 관계 하고 이게 세 개가 같이 맞물려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조치가 아니냐.
따라서 정 소장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경우 다음 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열고 이후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9일 늦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논의하고 다음 달 12일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청와대도 두 정상이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정상이 20일 오전 20분간 통화하면서 흔들림 없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위협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는 등 최근의 평화 공세와 달리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 안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미한 정상회담 당초 예상보다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정상회담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큰 쟁점이 없는 듯 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내 일각의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쟁점 어떤 겁니까?
예,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북한의 미국 일각의 리비아식 선핵 포기 후 보상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종식을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인했지만 트럼프식 비핵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보낼 메시지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에 개최될지 그 여부가 이번 회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북한도 내일 열리는 미한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북한이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어쩌면 이 회담에 앞서서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늦은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을 보면요. 북한의 반발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있고 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네.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데 대해서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지금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남북관계도 보면은 난기류가 조성된 상황이 아닌가요?
예, 사실 남북관계는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미북 간 신경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북한은 맥스썬더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태영호 전공사의 김정은 위원장 비난을 강하게 문제 삼고 또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주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 가능한 만큼 지금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예, 이 북한의 대남 요구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와 연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중앙통신보도와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의 성명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 대변인의 성명은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리선건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 양측이 다시 마주앉는 일이 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면 군사충돌만 남게 되고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충돌의 길로 돌아가게 되고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2, 3일 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며 과거에도 핵무기 포기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핵무기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계속됐던 이런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르다며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 방식을 원한다면서 미국은 김정은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북한의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외교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 충돌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에 이 같은 충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협상에서 빠져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면 첫 임기 내에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누구도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고 싶어하고 조금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중국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 전 대화를 나눈 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중국과 북한이 충돌을 윈윈 방식으로 끝낼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문제가 조만간 끝나지 않는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딘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 수위를 미리 설정하기보다 외교를 지속할 수 있는 성격의 회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막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when you go into negotiations, that's what they're for.
북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최종 결과를 얻는 방법에 선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Fully recognize that negotiations are give and take. Would have encouraged this administration work with the Congress.
협상에는 주고받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들을 의회와 협력해 진행해야 합니다. 의원들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과 관련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간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회와 논의하고 싶지 않거나 전략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사전 협상에서 북한의 6개월 내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일부를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의회가 수용할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It also has something to do with our troops levels. And yeah, I saw that article. I read it. And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와 주한미군 규모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아닌 행정부가 보고 싶어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행정부 보좌관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협상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은 내부에서만 오가고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든 양측이 합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우엔 확실한 사찰이 합의에 포함돼야 합니다.
과거 이란 핵 합의에서도 경험했듯이 합의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의회가 초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북 합의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what Congress is looking for is for diplomacy to succeed.
의회가 원하는 것은 외교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제거라는 말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논의돼야 합니다.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신경 쓰고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들이 이번 논의에서 제기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핵 외에도 탄도미사일 문제 또한 반드시 제기돼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d what we recognize is that for that to happen overnight, it's not going to happen. So we recognize it's a pain.
핵 위협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 의회가 관여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의무화된 대북 제재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해제에도 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요. 의회는 행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가령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번 협상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day one, what we're trying to come out of the summit is a commitment to an end goal.
첫날의 목표는 미국의 최종 목표까지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나아갈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각국이 취할 조치와 이행 검증 방법이 합의돼야 합니다. 이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떤 수준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게 이번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타격 역량은 미국에 대한 것만큼 우려됩니다.
각국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의 조치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Oh, I think that's I think that there has to be progress made on both sides. Yes. I don't
미국과 북한 양측이 동시에 진전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축소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롯해 각국들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North Korea would to ease the economic sanctions would want to be more engaged.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제재 완화도 그중 하나고요. 또 지금처럼 고립되기보다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영내 미군의 연합군사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길 원할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권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정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회담의 목표와 의회가 기대하는 합의 수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또는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n Libya, we decimated that country.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otential threats to Kim Jong-un are not just foreign threats, they're also potential domestic threats. So, for example, if there was a political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could pose a threat to Kim Jong-un. Because as the North Korean
정치 개발과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포 노즈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was very equivalent to what Mr. Tillerson.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y thought is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are likely to be durable and perceived by
여러 미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미북 관계에 달린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형태의 군사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e did it for Europe from 1949 to the present day. Why would it not be possible for
지난해 8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나토가 반세기 넘게 유럽을 보호해왔듯이 북한에도 이런 종류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시사한 비핵화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일부만 포기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손튼 차관보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튼 차관보 대행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비핵화 과정으로 제안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이 북한의 부분적인 핵포기를 용인할 만한 것으로 옹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공식 지명된 손튼 차관보 대행의 인준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손튼 차관보 대행이 도쿄의 행사에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두고 발생한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일부 포기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또 북한의 이런 행동을 커다란 계약금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런 단계에서 시작한다면 동시적인 과정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6일 미한 연합군사 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에 그렇다면 북한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며 미북 회담이 취소돼도 제재는 계속되고 군사 위협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폭격기들이 참가하는 작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의 미한연합훈련 참여 여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폭격기 지속 배치 작전은 영내 안전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례적이고 전진 배치된 억제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룩은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가 참여하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훈련 계획을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조율을 계속하지만 작전 보안 이유로 추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작전과 관계된 의사결정 과정 역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이런 임무들은 영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위와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미군의 B-52 폭격기가 참여하는 훈련을 계획했으나 한국의 우려 표명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훈련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건 5월 셋째 주 초였습니다. 지난 16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회동한 뒤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52 폭격기가 참가한 훈련은 한국 공역이 아닌 일본 공역에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편 훈련의 기존 계획은 B-52 폭격기가 미국 괌에서 떠나 일본과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지속돼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이 따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신규 관세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요구한 소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매기려고 했던 관세들을 보류한다고요?
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춘다. 관세 부과 시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통상 환경을 재설정하는 뼈대를 짜고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최근 잇따라서 고일 관세 부과 계획을 쭉 내놨었는데요. 네. 이게 모두 실행되지 않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연간 500억 달러 물량의 중국산 기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문건에 서명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 1000억 달러 제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었는데요. 이것 모두 당분간은 발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예, 지난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이 워싱턴에 와서 미 당국자들과 협상한 후에 합의문을 낸 후속 조치입니다.
네. 자, 미국 고위급 통상 협상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양국 협상단이 토요일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크게 늘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중국이 구매를 늘릴 분야는 주로 에너지와 농산물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어진 성명에서 두 나라는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서 관련 법률 규제를 고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로 미국이 요구한 것들을 중국이 수용한 그런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감축,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이건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중국이 미국이 줄곧 중국에 요구해 왔던
네네.
것들인데요. 일단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뜯어보면요. 실속을 챙긴 건 중국이다. 이런 분석이 미중 두 나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상은 미국이 주도했는데 실속은 중국이 챙겼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다. 이런 관련 기사를 통해서 이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우선 이 양국의 공동 성명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를 막연하게 줄인다고만 했을 뿐 얼마나 줄일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맞습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줄곧 2천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는데요. 이 성명에는 이런 구체적인 감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적자를 줄이는 방법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구매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와 관련해서도 원론적으로만 합의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 관리들이 왜 항상 중국의 속임수에 놀아나느냐 이런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네.
예,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이번 합의가 갈등의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대중국 강경책을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을 보면 자세히 또 알 수 있겠네요.
예, 이번 두 나라 합의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양국 협의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예, 루캉 대변인은 우리는 양국 통상 관계에 더 많은 우여곡절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양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두 나라 정부가 더 잘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고율 관세, 보복 관세 이 계획을 주고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두 나라가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 2위인데 세계 반응도 지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반응은 좋습니다. 이 미중 무역 대치가 완화되는 데 따라서 세계 증시, 국제 유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 채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0.4%가량 가치가 올랐고요.
네.
예, 또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전날 거래일보다 0.64%가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상장된 미국 뉴욕 증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미중 통상 당국 간의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걸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일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소식을 살펴보죠.
예, 극심한 경제 난과 독재 논란 속에 몇 년간 정권 퇴진 운동이 이어졌던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68% 정도의 득표율로 재선됐는데요.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새 임기 6년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마두로 대통령은 민중이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당선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조기 대선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 야당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예, 결국 유력한 야권 후보들을 포함해서 20여 개 정당의 불참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이 46% 정도로 이 대선치고는 크게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2위 득표한 앤리 팔콘 전 라라 주지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팔콘 주지사 측과 지지자들은 연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즉각 입장도 내놨네요.
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베네수엘라 조기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선거 당일에 베네수엘라를 지켜보고 있다. 엉터리 선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적었었습니다.
네, 네.
예, 또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은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걸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예, 설리번 부장관은 제재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니라 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선거로 제헌의회를 출범시킨 직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요. 정권 요인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한 바 있습니다.
네, 경제난에 독재 논란. 지금 베네수엘라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는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는데요. 예,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 하락 또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잇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네. 했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이 재헌의회에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더 확고히 만드는 반면에 현재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웃 콜롬비아 등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미 수사당국의 활동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예, 미국 연방수사국 FBI 또는 법무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 침투했거나 사찰했는지 조사할 걸 요구한다면서 내일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요구나 요청이 오바마 행정부 내부 사람들에게서 나왔는지도 조사하겠다고 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이 있겠네요?
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른 건데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운동 기간에 FBI 정보원들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FBI 요원이 트럼프 선거 사무실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침투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사실이라면 역사상 최대 정치 스캔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FBI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확인된 건 아닌데요. 예, 몇몇 언론은 미국 태생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73살의 스테판 헬퍼 교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헬퍼 교수는 앞서 다른 공화당 행정부를 위해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런 관련 내용을 지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법무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즉각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부적절한 목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침투하거나 캠프 관계자를 감시한 일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알아내야 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반응도 봐야 되겠네요.
네,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적 목적의 조사를 위해서 레드라인, 그러니까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도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했던 네드 프라이스 씨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VO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있는 겁니까?
예,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수사를 지시하거나 FBI 정보원 신원, 또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법무부 지도자들, 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등이 이 지시를 따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정보원 신원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지금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표시해 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러시아와 공모한 일도 또 사법 방해를 한 일도 없다면서 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비판해 네. 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면서 조금 있으면 이 비용이 2천만 달러에 달할 거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부패 의혹은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 20도. 남포 아침 기온 13도, 낮에 2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0도.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2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고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18도. 풍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6도. 원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5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갖는 데 이어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 사이에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과의 국경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길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슨 협상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략폭격기 전개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리 코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폭격기의 남중국해 전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공군은 18일 H-6K 등 폭격기 여러 대가 남중국해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전략 폭격기를 착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이번 훈련이 영내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관련국들이 과민 반응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의 선거 불참과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0% 이상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두로 대통령이 21표를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이 발표된 뒤 마두로 대통령은 대통령궁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혁명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임기 중 경제 회복을 최우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엘리 팔콘 후보는 부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46%로 집계돼 80% 투표율을 보인 지난 2013년 대통령 선거의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일시 휴전에 나섰던 시리아 친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와 다시 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이날 다마스쿠스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날 일시 휴전이 진행됐지만 시리아군이 마지막 남은 IS를 겨냥해 포격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날 반군들이 정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접경지에서 출수를 시작했다고 전했지만 국영 언론들은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앞서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대원들과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홈스와 하마 등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 달 반대편 탐사를 위해 지구와 달 탐사선 창어 4호 간 교신을 도와줄 중계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국가우주항공국은 인공위성 최차오를 탑재한 창청 4C 로켓이 쓰촨성에 있는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최차오는 발사 25분 뒤에 로켓에서 분리돼 지구와 달 궤도에 진입한 이후 교신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가 펼쳐졌다고 우주항공국은 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